여러분은 하나의 씨앗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읽으세요. 쭉 읽으세요. 시작.
우리 아버지는 생선 장수시다. 어느 목요일
친구.
스타를 위해서.
어? 오케이. 빨리 해. 빨리 해.
목요일 오후에 아버지가 부잣집 아주머니에게 잉어를 팔던 때가 생각난다. 손님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신신이요.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너희를 그렇게 묻는 것이다. 두 분은 이미 그 잉어를 철두철미하게 살펴본 듯이다. 그게 아버지는 계산대 뒤에서 그 잉어를 열어두고 싱싱하고 보여줬으니까
손질을 드릴까요?
하고 물으셨다.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수락하며 아버지의 장사 솜씨에 감탄했다. 세상에 소명감을 전혀 잊지 않으셨군요. 그 아주머니는 무심결에 진실을 말한 것이다.
아버지는 생선시장에서 종일 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한담했던 1930년대 대공황기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그 손으로 생선을 파시던 모습을 생각할 때는 불평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 없이 눈을 반짝이시며 그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죽게 봉헌하듯 생선을 잡으시던 모습을 생각할 때면
나는 하나님의 성과 지저분한 생선 가래의 성광에도 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네. 오케이. 오늘 그 소명,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소명이 뭘까? 우리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명.
저의 소명.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So far, 지금까지. 내 소명은 뭐다? 다음 수천원자한테 물어볼 테니까. 아버지가 소명의 전문가이신데 아들이 그 정도 나름의 대답은 준비하고 있어요.
알죠.
소명, 내 소명.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되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비스무리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더 이렇게 잡이나 직업에 디파인된 거를 더 많이 생각했는데 그냥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제 마음이 되게 더 그런 것 같아서.
오케이. 그 얘기도 이따 나올 거예요. 네?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그걸 잘 누리면서 사는
오케이
이게 일단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나의 소명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또 주어진 것들에 이건 내가 좀 덧붙인 거긴 하긴 하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누리면서 산다.
네, 네 그래요.
오케이 네. 네. 그것도 소명의 중요한 부분이죠. 더 비글 픽처 좋은 사람이 되되 그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건 이제 특히 이제 정화자매한테 이제 또 남겨진 몫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그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에 더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명 제가 누가 불렀지라고 했지만은. 소명은 내가 지금 what I am doing 보다 who is calling me 이거가 더 먼저예요. 예, vocation 그러죠. 그러니까 뭐 vocation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되게 그냥 직업으로 job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소명을 이야기하는 vocation의 라틴어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사실은 부름 받았다. 누가 불렀지 나를 누가 불렀지라고 하는 calling, 그래서 calling이죠. 그것과 더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vocation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이라는 것이 콜링이 아니다. 그걸 이 권리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 출발해야 되는 것 같죠. 오늘 강의에 이따가 좀 표현합시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명, 말 그대로, 이 얘기부터 합시다. 누가 불렀지?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소명, 콜링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여기 쓰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는 운명론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나의 콜링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빠지는 게 운명론이죠. 아예 그냥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삶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게끔 생겨 먹은 거야. 내가 바꾸려고 해도 전혀 바꿀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에 빠지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불교식으로는 업보죠. 내가 다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게끔 나한테 주어진 거야. 아니면 내가 잘 살면, 요즘 풍족하게 살면 내가 반대인 경우죠. 내가 생전에 전생에서 업보를 잘 쌓아서, 칼마죠, 칼마. 알죠, 칼마라는 말 알죠. 그걸 잘 쌓아서 내가 사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운명론이나 업보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self-realization이죠. 자아실현이죠. 예.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결국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결국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내 자아실현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연봉 받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 정도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사람다운 삶이지라고 포장하지만, 그건 결국 자아실현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이건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약에서의 히브리어 카라라는 것도, 이게 카라가 저 히브리어인데, 거기서도 불러냈다라는 거죠. 콜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카라, 콜링 했을 때,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구절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네.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자를 불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거기에 초점을 두자면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콜링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이거는 또 뒷부분에 가서 소명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그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건 뒤에 가서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 콜링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로 뒤에 나오는 7장 24절에도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콜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얘기죠. 교회사에서 부르심은 사실은 교부들이, church father, 교부, 초대교회 그 지나고 나서 교부들이 헬라어의 이원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듀얼리즘, 더 좋은 것과 그 밑에 저급한 것, 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더 영적인 것, 좋은 것과 그 밑에 있는 것, 그 이원론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소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더 성스러운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예로 든 게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칭찬받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잖아요. 그 분주했는데 그거는 그 본문을 그대로 이 교부들이 가져와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더 거룩한 길이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일하고 예수님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길은 덜 성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그 듀얼리즘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철시파들 교부 시대로부터 교회사에서 쭉 내려오면서 중세로 내려와서 성직, 그렇죠? 더 성스러운 직업과 그것을 서포트하는 세속 직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직업의 의미에 있어서도 더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을 나눴던 그런 듀얼리즘을 깨부수려고 했던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겨자씨에서 만인 제사장 얘기하면서 그게 구원의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직업의 의미에 있어서도 모두가 제사장 개념이라는 거죠. 직업의 의미에서 그냥 직업.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수찬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밥벌이에요,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또 좋아서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냐고. 좋은 거 빼놓고.
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물론 좋으면 더 좋고, 다 좋은 거죠. 나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맞죠? 목사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회자가, 이것도 나도 목회를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 저급한 걸로 보는 거야. 목사가 무슨, 목회로 먹고 살, 뭐, 목회자는 이슬만 먹고 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직업이 먹고 사는 의미에 있어서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언급하려다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이랜드에 오래 사목하시던 그분이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3M 포스트잇 3M 근데 그런 의미의 3M이 아니고 첫 번째 M은 우리가 직업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미닝. 이거 일하니까 먹고 살기도 하지만 좋다 의미가 있다. 나 이거 하니까 의미가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money, meaning, mission. 오늘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콜링이죠. 그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죠? Missio Dei. 그러니까 라틴어로 Missio Dei.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거를 성직자만 무슨 혹은 선교사만 거룩한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내신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죠. 미사가 한국말이에요? 영어예요? 어디 말이에요?
한국말인 것 같아요.
네, 라틴어예요. 라틴어. 네. 예, 이타 뭐였지? 이타 뭐 미사예요. 그러니까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신다. 거기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표현 많이 들었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이 멋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삶의, 아까 생선 장수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린다. 또 다른 다시 제사장으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미사예요, 미사. 보냄받는다, 미시오 데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의미이지만 직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런 중세시대의 이원론에 대해서 좀 아주 극단적으로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수도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꾸 수도원을 동떨어져 있는 거룩한 곳으로 sacred place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분리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도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만 성직에만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생선 장수 코딩하는 데도 다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소명이란 것을, 이제 교회사를 좀 보고 있는데, 루터는 소명이란 것을 구체적인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위치로 봤어요. 삶의 위치. 지금 그걸 위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로케이션보다는 컨디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상황, 컨텍스트, 컨디션보다는 컨텍스트가 더 낫겠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정하자매 뭐 이야기하지만 내가 삶의 소명을 직업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난 소명의식이, 난 지금 소명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지금 컨텍스트, 이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폴 마샬이라고 하는 저자가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도 사기가 될 수 있고 농담도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사기꾼의 사기. 예. 설교도, 다시 말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아까 목회도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회를 먹고 살려고 하는 것만 남았어, 딴 건 없어, 뭐 그냥 나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은 설교도 사기가 될 수 있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경에 없는 말,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는다. 그럼 내가 보기엔 그 사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웬 녹음됐어. 텍사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컴프로마이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설교가 사기가 되는 거죠. 먹고 사는 수단만 남아있는 거지, 소명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삶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농담도 치유가 될 수 있죠. 그거는 마치 내가 지금 농담하면 저 사람이 회복이 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항상 농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 생선 장수의 생선 한 마리가 어떤 때는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봤어요 영화?
아니요. 근데 많이 얘기해 주셔서.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한번 줄이 좀 꼭.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아버지가 나오잖아. 근데 그 큰 아들 있고 둘째 아들이 브래드 피셔인데, 큰 아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면 상상하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여서,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와 낚시 외에는 모른다. 이 플라잉 낚시. 예, 교회와 낚시 외에는 우리 아버지는 모른다. 그 아버지에게는 목회만큼 낚시도 취미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삶의 컨텍스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까 읽기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7장에 보면은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죠. 그리고 24절에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네. 다시 말해서 직업이 아니라 어떤 내가 타이틀, 사회적인 직업, 혹은 돈을 벌고 있냐, 뭐 이런 것으로 자신의 소명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컨텍스트에서 나의 삶을, 지금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그 상황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령,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정한삼매가 이제 더 나이를 먹었어. 다시 좌부로 돌아갔는데,
네.
다시 좌부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고 때가 돼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제 아, 우리가 2세를 가져야겠다. 아이를 가졌어.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뭐 교회에서 보면 알지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수창영자가 이렇게 남자로서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와이프를 잘 안 도와줘.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예를 들면, 진짜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막 힘들잖아. 아, 수창자님,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아직 못 받아들이더라고.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하자매가 소명의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내가 왜 사나? 나는 도대체, 나란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 옛날에 내가 언제 한번 설교 때도 소개했는데, 그 많던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시가 있었고. 한국시. 기억나요? 다 남자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그랬는데, 남편이 올까봐 곰국을 다시 데우러 빨리 들어갔을까? 또 뭐 했을까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하자면 그럴 수 있잖아.
네.
나도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똑같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말씀이 뭐 모든 것에 다 위로는 될 수 없지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컨텍스트에 컨디션에 그대로 있으면서 24절 뒷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이거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아이를 돌보는 것, 가정에 집중하는 것, 혹은 뭐 이민 오신 분이 그래도 내가 뭐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세탁소 하고 있네, 대리미질 하고 있네, 뭐 이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의 처지, 그 컨텍스트와 컨디션에, 예,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시오. 안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 어떤 위치나 직업이나 학위나 어떤 생산수단, 보상, 리월드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리월드로 평가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실현의 수단, 수단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라는 것을 자꾸 중세시대의 그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제가 얘기했죠? 선교사,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계급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처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사기가 될 수 있고 농담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소명에 있어서의 만인 제사장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사실은 수도원주의도, 그 듀얼리스틱하게 나누는 수도원주의도 비판했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의 그 메노나이트나 제세례파 운동도 비판을 했죠. 그 메노나이트 그쪽에서 아나베티스 쪽에서 나온 게 저거잖아요. 저 아미시 같은 거. 아미시, 메노나이트가 완전 세퍼레티즘, 분리주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 어떤 우리가 뭐 거기 뭐 펜실베니아를 가봤어. 뭐 아직도 마차 타고 다녀. 이거보다는 거기에 실제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떤 그 깊은 신학적인 그 사람들의 리플렉션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삶의 스타일은 그 사람들의 수백 년 된 신학적인 어떤 리플렉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세퍼레티즘, 분리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옳지 않다.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듀얼리즘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난장판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난장판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어떤 콜링, 소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삶의 형편, 생활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particular responsibility다. 그게 엔지니어건, 주부건, 목회자건, 타이틀에 상관없이 그 responsibility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이 로렌스 수사의 수도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성 하나님을 임재를 연습하는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분이 수도원의 수도사였지만 기도하는 수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 부엌에서 일하던 수도사였잖아요. 하루 종일 감자 깎고 주방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묵상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소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감자를 깎았다는 거지. 주방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소명 의식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면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 예. 오스 기니스. 저 기니스 맥주 집안의 아들. 네. 손자. 유명한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일반 소명, 특별 소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단어만 바꿔서 얘기한 거지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서 일반 소명과 1차적 소명이 똑같고 특별 소명과 2차적 소명이 똑같아요. 일반 소명 혹은 1차적 소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크리스천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는 콜링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일반 소명이고 1차적 소명이에요. 예. 네. 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적 소명 혹은 특별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항상 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얘기했죠. 삶의 위치다. 그때 어떤 타임과 컨텍스트에서 우리를 특별한 일 그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직업을 뭐 보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가, 각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1차적 소명이죠.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소명. 아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제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예요. 제자는 조금 헌신된 제자가 있느냐 덜 헌신된 제자가 있느냐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제자 훈련 교제를 뛰었다로 나는 제자고 너는 아니야.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이죠. 마태복음 28장 그 19절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먼저 그리스도인을 삼아 세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예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대위임 명령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들고 제자 만드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제자 이골 그리스도인을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 제자, 처음 그리스도인은 좀 어리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움을 따라서 성숙하게 그것을 지키는 성숙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 이거는 예,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르신 소명이 있죠. 두 번째로는 섭리적인, providential calling이라고 그러겠죠. 예, 폴 헬름의 말처럼 우리 성경에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는 비단 장사, 예, 자주색 보라색 비단을 파는 비싼 비단을 파는 그래서 비단 장사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울은 학식이 많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설명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설명할 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어쩔 수 없어. 바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섭리적인 소명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그렇게 다 된 것들이 우리가 그냥 세속 세계관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우연히 바울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났고 루디아도 만났지. 해픈 투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지. 이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섭리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섭리적인 소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갈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헷갈리고 파워기 할 때 내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내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캠퍼 사역하고 그냥 청년 사역하고 코스타 사역하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사역하지 않았겠죠. 예, 내가 멜랜드에 남을까? 우리 아내하고도 그때 우리가 개척하러 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간증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건, 기도하고 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아씨 두 가정뿐이 없어? 앞으로도 여전히 파오기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르심이 되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은사적인 소명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와 은혜들이죠. 클라우스 버크무엘이라는 사람이 은사적인 소명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겹게 듣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태스크, particular task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삶의 위치하고 계속 연결되니까 그것은 계속 바뀌어요. 예. 내가 전공이 엔지니어인데, 컴퓨터 엔지니어였는데 거기서 바뀌었다고 내 소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직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소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경을 다 뒤져보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다 뒤져보면은 약 뭐 이렇게 겹치는 거 다 해도 몇 가지지, 한 열몇 가지에서 20가지 되나? 그 정도 은사로 정리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그잼플로 준 것이지 사실은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연적인 내추럴 본 타고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여기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 여기 유전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쓰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분의 뜻, 나를 향한 그분의 소명을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의 응답과 비슷한 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막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구해주셨어요 그랬더만 야 내가 저 헬리콥터도 보내주고 밧줄도 보내주고 뭐도 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사,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innate 여러분들의 타고나게 주신 그런 재능도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다. 은사적 소명, 그 은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대표적인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부터 터지는 사람 그런 경우인 거죠. 네 번째, 이게 아까 마음속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저 정하자매가 첫 번째 얘기하는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에 더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 그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특별한 방식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을 불러주시는 게 이게 마음속의 소명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죠. 갑자기 뭐 멀쩡한 공부도 잘하고 학위까지 다 마친 사람이 나는 선교지에 가서 가르쳐야겠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설명되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은 그레그 오그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나의 마음 속에 어떤 특별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모티브를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막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내가 막 거기에 돈을 쓰고 싶고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강한 모티브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이 내 자신보다 크다. 내 자아실현보다 그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어떤 개인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런 네. 은사적인 소명이랑 조금 뭔가
겹치죠. 네. 네. 이 교집합이죠. 이렇게 네.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순서적으로 내가 받은 재능이 뚜렷한 게 있는데 그거와 아예 다른 커닝을 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사적인 소명과 다른 콜링을 쫓는다.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이 마음속에 소명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은 본보기로 보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타고난 은사적인 소명과 네 번째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소명이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eventually는 eventually는 그걸 하나님이 같이 사용하시지 그게 어긋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 마음 은사적인 소명이라보다는 나는 샤워하면은 샤워 안 하면 못 살아.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다 선교도 하고 나는 복음 좀 다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근데 정말 수세식 화장실은 나 정말 힘들어. 근데 그거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지. 그건 은사적인 소명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냥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라이프스타일인데 그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있는데 내가 바라본 경우로는 은사와 마음속의 소명이 그렇지 않았나 그치? 항상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강한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것이 나보다 내 자아실현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로 그것은 말 그대로 기쁨을 주죠. 기쁨과 만족을 주죠. 나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다. 기쁨과 만족을 주죠. 그런데 이것은 부르심 혹은 응답과도 관련이 있는데 부부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내가 애덥한 건데 이렇게 항상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같이 가거나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 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막 그 이슈 때문에 선교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20년째 스트럭을 하고 있어 부부간에 부부간에 그 얘기만 나오면 싸우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끌고 가시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20년쯤 됐으면 내 얘기는 뭐냐면 20년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몇 년 안 남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집중해서도 사역해야 되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스트럭을 해서 싸우고 있는 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본 바로는 그걸 어떻게든 맞춰 주신다라는 거지. 선교가 부르심이 아니거나 한쪽을 그쪽으로 인도하시거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 테니 당신은 선교지로 가시오 이런 경우는 부부인데 그런 경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20년째 싸우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난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별히 어떤 이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소명과 관련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프레드릭 비크너의 그건데 고생스러운 일을 하건 편한 일을 하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배고픔 혹은 절망, 아픔이 있는 곳이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다. 예, 마음속의 소명과 관련해서 소명의 자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그 세르백 교회 그 리그 워렌 목사님이 사실은 아프리카 에이즈 운동 그것도 그 뭐죠? 헝거, 파버티 그거 이슈할 때 사실은 그 비전에 없었어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비전이 없었죠. 사실은 그거 저 사모님이 그 설교 직접 들은 건데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 갔다 오셔가지고 에이즈 퇴치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또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와이프 여보 좋은 생각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 선교해야지. 내가 지원해줄게. 설교하고 열심히 여보 사역해봐. 근데 이제 와이프가 계속 그냥 정확하게 표현했죠. 내가 바뀐 건 필로우 턱이다. 잠자리에 누워서 와이프가 계속 베개 비고 같이 누워서 침대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와이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됐다. 네, 와이프를 돕는 게 아니라 that became my vision. 그 얘기를 윅 워렌이 했던 게 내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느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네 가지 나에게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가, 우리가 짧게만 봐도 요 정도만 봐도 자기가 지금 어느 카테고리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직업적인 소명, 직업, 나에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라는 것도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떤 강력한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나의 어떤 섭리나 나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보는 게 맞죠. 본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뭐죠? 기계공학 하다가 이렇게 뭐 바꾼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꿔 가실지는 who knows. 본인도 마찬가지죠.
네.
전공에서 또 좀 바꿔 가시면서, 네, 그러나 그 안에서 전공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내추럴리 주신 은사들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매치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자꾸 기독교적인 소명과 인간적인 소명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타락하고 어그러진 의미에서 인간적인 욕망이란 게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자아실현.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적인 소명 안에는 그냥 기독교적인 소명,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만인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마치 인간적인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cultural mandate. 그러니까 컬처가 문화라고 얘기하지만은 라틴어에서 컬처가 뭐예요? 경작하다, cultivating 하다라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cultivating에서 컬처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게 농사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cultivating, 하나님의 방식대로 cultivating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것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 다른 명령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통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예,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